시작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을 봉독하면서 예배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 주셔서 이사야 9장 2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출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노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였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르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을 드러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성령님 우리 가운데 거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 아디토리움 또는 온라인을 통해서 이 설교를 보시는 많은 분들 환영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하며 이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는 참된 리더십에 대한 깊은 갈망이 있습니다.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정직함과 그리고 연민, 지혜를 갖춘 그런 지도자를 찾고 있습니다. 거짓 이야기들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를 원합니다.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는 비전과 이해 분명함으로 이끄는 지도자를 원합니다. 많은 이들이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더 큰 선을 위해 헌신하며 섬기는 지도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금 빈 목사님께서 읽으신 이사야의 말씀,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그 영원하신 아버지라는 그 말씀을 주실 당시에는 유다 왕국은 매우 악한 지도자였던 아하스 왕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유다는 북이스라엘 왕국과 시리아 왕국의 위협을 받고 있었고 그들은 예루살렘을 향해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왕과 백성들이 바람 앞에 흔들리는 나무처럼 두려움에 떨었다고 말합니다. 아하스 왕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분명한 하나님의 권면을 받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임재와 능력을 확신할 수 있도록 어떤 것이든 표징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는 대신 성정을 닫아버립니다. 열왕기하 16장과 역대하 28장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 당시의 초강국이었던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대신 자신의 아들들을 우상에게 제물로 바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신 무당을 통해 그 영들을 찾습니다. 아하스 왕은 스스로를 영적 어둠 속에 가두었고 그런 유다 백성은 그런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 가운데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아스의 지도력은 나라를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결코 좋은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좋은 정치 지도자를 갈망하지만 좋은 지도자에 대한 갈망은 정치 영역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좋은 부모를 원하고 아내는 좋은 남편을 그리고 학생은 좋은 부모님을 좋은 교수님을 젊은이들은 좋은 멘토를 또 교회 성도들은 좋은 목회자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곳에서 선하고 강하며 자비로운 리더십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이사야 9장은 소망으로 울려 퍼집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역사 속으로 특정한 가정과 분명한 시간과 장소 안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 다윗 왕의 왕가에서 난 다윗의 자손이며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의 족보가 이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다윗의 왕위를 이을 정당한 상속자입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에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은 인류 역사상 가장 경이로운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께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라고 증언을 합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악한 존재였다면 아마 이 선언은 끝도 없는 공포가 되었을 것입니다. 만일 그분이 오직 공의로만 가득한 그런 분이었다면 우리가 완전하지 않는 이상 그분의 임재는 기쁜 소식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복음은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 이름들은 그분의 성품과 본성 그리고 사명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완전한 지도자이십니다. 몇 주 전에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분은 놀라운 지혜를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항상 일하시며 무한한 지혜로 역사하시는 경이로운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브라이언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곧 전사이신 왕입니다. 그분은 치유자요, 해방자요, 공급자요, 구원자이십니다. 이 두 이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이자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임을 말해줍니다. 세 번째 이름은 영원하신 아버지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 이 이름은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중동 문화권에서 아버지라는 표현은 왕과 백성 사이의 관계의 성격을 드러냅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은 좋은 아버지처럼 강하고 자비로운 그런 분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모두가 좋은 아버지를 경험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아마도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예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런 세상의 아버지들은 사랑이 없을 수도 있고 곁에 없거나 억압적이었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돌보지 않을 수도 있고 공급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지혜롭게 이끌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프게 하고 실망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아버지 같기를 원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인간 마음속 깊숙이 심어두신 가장 큰 갈망 중 하나는 좋은 아버지에 대한 갈망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버지를 찾고 있다면 예수님은 오직 그분만이 될 수 있는 아버지가 되고자 하십니다. 그분은 영원히 강하시고 영원히 자비로우시며 영원히 선하신 아버지입니다. 첫 번째 영원히 강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말 구유에서 태어난 귀여운 아기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왕으로 통치자로 태어나셨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라고 말합니다. 왜 어깨일까요? 왕건의 상징은 어깨에 메어졌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통치에 대한 모든 책임이 그 상징을 맨 자의 어깨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사야 2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김에게 다윗 왕국의 열쇠를 그 어깨에 두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22장 22절 보시면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고 말합니다. 이는 출입을 허락하거나 막을 권세를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이 다윗의 열쇠를 쥐고 계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7절 보시면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과 죽음의 열쇠를 쥐고 계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나오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권세이고 진정한 힘입니다. 그분의 그런 통치는 10년이나 20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원합니다. 하늘에 목소리가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라고 선포합니다.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성취입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시면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에서 33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그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영원한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보편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나타냅니다. 50%도 80%도 아닌 모든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참으로 강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하나님 곧 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또다시 마태복음 11장 27절 상반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라고 말입니다. 인류의 모든 역사가 그분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시작이요 끝이십니다. 근데 그분은 자비로우신가요?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을 말씀을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오라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장 즐겨 사용하신 말씀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종교로 오라고 하지 않으셨고 교회로 오라고도 하지 않으셨으며 영적인 어떤 개념으로 오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챗GPT로 오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비인격적인 AI봇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분 자신에게로 초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개인적으로 신뢰하고 하라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자고 부르십니다. 그렇게 그분은 영원히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이 오라는 이 모두 이 초대는 우리 모두를 위한 초대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지치고 애쓰며 피곤한 사람들입니다. 불공정한 상사 때문에 또 무관심한 배우자 때문에 지나치게 통제하는 부모 때문에 혹은 반항적인 자녀 때문에 지쳐 있습니다. 가정과 직장에서 우리 관계가 우리를 소진시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봅니다. 중풍병자를 긍휼히 여기시며 고치신 후에도 또 세리들과 죄인들을 긍휼로 맞아들이신 후에도 또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을 긍휼히 고쳐주신 후에도 회당장의 딸에게 생명을 다시 돌려주신 후에도 또 두 맹인을 긍휼히 고쳐주신 후에도 또한 귀신 들려 말 못 타던 사람을 긍휼히 고쳐주신 후에도 우리는 영원히 자비로우신 예수님을 봅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귀신의 왕의 힘으로 쫓아낸다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악마에게 사로잡혀 있다고 선언을 합니다. 이보다 더 모욕적일 수 있을까요? 이보다 더 신성 모독적인 말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에도 우리는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읽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영원히 자비로우신 분, 거기서 자비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본능적 이고 내장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어떤 감정의 중심을 파고드는 그런 단어입니다. 영어 표현으로 말을 하자면 속이 뒤틀릴 만큼 마음이 아프다 또는 속이 꽉 묶이는 느낌이 든다라는 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보시고 속이 뒤틀릴 만큼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속을 뒤틀리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난 한 주 동안 기말고사 때문에 속이 틀어들어갈 수도 있고 조직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마음을 졸였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직장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깎아내리려 한다는 느낌을 받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악의적인 소문이 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연례 인사 평가를 앞두고 긴장했을 수도 있고 자녀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더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속을 뒤틀리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들이었습니다. 고생하며 기진한 자들,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사람들, 이 말들은 오늘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고생하며라는 말은 걱정에 사로잡히고 불안하고 혼란스럽고 방향을 잃은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오늘날의 언어로 말하자면 정신적, 정서적 고통입니다. 우리는 불안의 세대입니다. 기진함이란 이 말은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고 스스로 구할 수 없으며 자신을 괴롭히는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완전히 탈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목자 없는 양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돌봐줄 사람도, 보호해줄 사람도, 먹여줄 사람도, 사랑해줄 사람도, 가르쳐줄 사람도, 인도해줄 사람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비디오를 한번 보시죠. 고랑으로부터 이 양을 구출해서 안전하게 목초로 보냈는데 양은 다시 고랑으로 떨어지죠. 그리고 저 농부는 포기를 하고 그냥 멀리 가는 것이죠. 그는 보통 양은 배우는 속도도 느리고 쉽게 길도 잃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의존적인데요. 예를 들어서 양이 누웠다가 이 등이 땅에 닿도록 뒤집히면 스스로 다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엎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완전히 무력한 상태인데요. 심지어 질식해 죽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목자가 와서 구해주지 않는다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연약함과 깨어짐을 보셨을 때 그들을 멸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관계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실 때 마음 깊이 움직이셨습니다. 그들을 품고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고 목자로서 인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11장으로 돌아가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라고 초대하시는 그 양들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자들이며 정신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고통받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멍에를 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멍에는 무엇일까요? 멍에는 두 동물이 무거운 짐을 끌기 위해 함께 매는 나무 틀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한 사람이 어깨에 짐의 무게를 분산시키기 위해 매는 사람의 그런 멍에이기도 합니다. 그 멍에는 무겁습니다. 굉장히 억압적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얽매고 있는 그런 멍에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짊어진 채 이 교회에 들어오셨습니까? 우리가 지고 있는 멍에의 특징 중 하나는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 멍에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씌워놓은 것입니다. 가족 또는 민족 공동체, 상사나 교회, 종교, 교수 혹은 심지어 하나님 자신이 씌우셨다고 느끼는 그런 멍에일 수도 있습니다. 멍에에서 자유롭게 되는 첫 번째 단계는 어떤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기서 동사의 시제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나치게 짓눌러 온 너희들은 내게로 오라라는 말씀이죠. 자유를 얻는 첫 번째 단계, 곧 참된 쉼을 얻는 첫 단계는 우리의 과도한 피로가 때로는 우리 자신에게서 비롯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지 않으신 멍에를 지고 있거나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으신 방식으로 멍에를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를 메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예수님은 우리의 멍에를 바꾸도록 초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멍에는 무엇입니까? 성과로 평가받는 종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벌어야 한다는 부담입니까? 끊임없이 기준에 맞춰야 한다는 압박입니까? 아니면 부모가 씌운 짐입니까? 죄책감이나 수치심 또는 어떤 두려움의 그런 멍에입니까? 여전히 그것들을 짊어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의 멍에를 바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스스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가벼운 그 멍에를 우리에게 내어주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멍에 아래에 있을 때 언제 어디서나 전능하시며 영원히 강하시며 영원히 긍휼이 많으신 그분의 그 리더십 아래에 있을 때 우리는 짐을 내려놓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피로를 지십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모든 무게를 지십니다. 저는 지난 한 해 동안 수없이 많은 것들을 예수님께 반복해서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어깨가 리더십의 짐을 지실 때 그분의 백성들의 어깨는 가벼워집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곳에는 어둠이 그의 빛으로 몰아내어지고 슬픔은 기쁨으로 바뀌며 억압은 제거되고 자유가 찾아옵니다. 지난주 브라이언 목사님이 상기시켜주셨듯이 예수님은 죄와 죽음에 관한 자의 권세를 깨뜨리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문자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쉼은 예수님이 우리 손에 쥐어주는 그런 상품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 안으로 들어갈 때 예수님 자신이 직접 우리를 쉬게 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생명을 주고 회복시키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스스로를 직접 설명하신 유일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이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요구가 많거나 잔인하거나 조종하거나 교활하거나 속이거나 종잡을 수 없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조롱하거나 깎아내리지도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친절하고 긍휼히 지혜롭게 다루십니다. 부드러운 손길로 다루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직면한 문제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지식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분은 진정으로 우리를 아끼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너희 마음,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라.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서 영혼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의 마음, 감정, 의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민감한지 잘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제공합니다. 생각의 쉼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질문, 또 의심, 사고 그런 과정입니다. 또 감정의 쉼은 불안, 두려움, 분노, 원망 같은 것들을 물로부터 쉬라는 것입니다. 또 의지의 쉼은 중요한 어떤 결정 또는 저희가 삶의 어떤 선택을 할 때에 그것에 대한 쉼을 가지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쉼을 제공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감정, 의지를 쉬게 하십니다. 그분의 임재는 우리에게 평안을 선물로 줍니다. 그것에 대한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화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조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 이야기를 여러분께 해보겠습니다. 제가 19이었을 때로 돌아가는데요. 저는 형과 부모님과 살고 있었는데 제 형이 주님을 먼저 만나고 그렇게 늘 항상 저를 교회로 초대해 주었습니다. 형의 초대는 저를 교회로 이끌었고 그렇게 교회를 갔을 때 저는 평소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4개월 후쯤에 목사님이 성경 수업을 초대했습니다. 이 윌링던 해외 디스커버리 클래스 같은 수업이었는데요. 5명의 사람들이 주일 아침에 모여서 목사님과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매주 숙제를 내주셨는데 첫 주의 첫 질문은 당신의 구원의 경험을 묘사하라였습니다. 페이지 절반 정도 질문에 답을 이어나갔지만 저는 사실 그게 무슨 뜻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좋은 학생이 되려고 전체 6주 동안 그 질문들에 모두 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질문은 여전히 답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수업 전에 토요일 밤에 저는 혼자였고 큰 방에서 형과 나눠 쓰는 그 방에 혼자였고 침실로 들어갔는데 누군가가 함께 있고 그가 어깨가 내 팔을 내 어깨에 팔을 두르고 있는 듯한 그런 분명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지 결심을 해야 할 때다. 알았으면 결정을 내려야 하고 어느 한쪽이든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요일 아침이 되어 다시 모여 성경 공부를 할 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는데 목사님은 그런 저를 이끄시고 또 저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시어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저의 삶에 예수님을 초대하여 저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가족 문제든 간간이 생기는 저의 어떤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을 때 항상 저와 함께 계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의 말씀을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이 나라로 옮기셨으나 저를 어둠에서 건지시고 빛의 나라에 초대하신 그분이 바로 저의 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 그 조지의 삶 가운데에 들어가셔서 그의 결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초대를 하셨고 또 그 조지는 그의 삶을 주님 안에 이제 내려놓고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조지가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앞으로 오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영원히 강하시고 영원히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또한 영원히 선하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두 번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요.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실 때 이것은 영원한 아버지의 의미를 가장 깊이 표현한 말씀입니다. 선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문화에서 good은 종종 그저 평균 또는 나쁘지 않은 수준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를 위해 저녁을 준비한 그 저녁 식사에 대해 묻고 여러분께서 good이라고 대답하면 그것은 사실상 엄청 훌륭하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정치인, 연예인, 운동선수가 경미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들은 종종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제가 한 일을 인정을 합니다. 또 제 성품에 맞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마음이 굉장히 선한데 순간적으로 잘못을 했을 뿐입니다.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라고 변명을 하죠. 제가 다른 나라에 방문을 했을 때 본 한 의료 사무실 간판이 기억이 납니다. 그것은 영어로 번역이 되어 있었는데 Fairly good doctor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의사가 공정하고 훌륭하다는 의미를 전달하려고 한 것 같다고 저는 생각되지만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그저 평균적인 의사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0장에서 이 선하다라는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선하다의 뜻은 아름답고 온전히 사랑스럽고 독보적이며 탁월하여 비교할 수 없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보시면 예수님은 양들의 큰 목자라고 불리십니다. 우리는 큰 목자가 필요합니다. 늑대는 약하고 깨어진 나이든 어린 그리고 부상당한 과중한 고생하며 무력한 엎드려 있는 그런 양을 찾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좋은 뉴스는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양들을 부드럽게 돌보고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며 먹이고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낮에는 그분을 따라가고 밤에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위험을 피하도록 그분의 조언을 들으며 선한 목초지로 인도하심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선하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의 맥락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한 선천적 장님 유대인 남성을 공동체에서 쫓아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그 남성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치심과 그런 배척을 당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그 스토리죠. 지도자들이 유태인 남성을 찾아가서 누가 이렇게 했냐라고 했을 때 그는 예수님이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랬기 때문에 배척을 당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들으시고 그를 찾아내요. 그분 스스로를 나타내십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좋은 일이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이 이분 양들의 큰 목자가 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시면 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14절을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당시 목자들은 자기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양들을 보호는 했지만 나머지 양들을 위해 자신은 살아야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나는 양들을 위해 내 목숨을 버린다고 다섯 번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그분을 특별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무언가를 위해라는 이 단어는 항상 희생과 관련됩니다. 즉 누군가를 대신하여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전제는 양들이 치명적 위험에 있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행동하지 않으면 그들은 죽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자신에게 맡기시며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을 아버지 손에 맡기시고 그 마지막 숨을 내쉴 때에 그분의 죽음은 단순한 순교자의 죽음도 운명의 사고도 폭력의 결과도 또 무력한 희생자의 죽음도 단순한 비극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선한 목자 왕의 자발적인 희생이었습니다. 선한 목자인 우리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의 목숨도 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는 개인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친구조차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잃어버린 그런 양이 아닌 나쁜 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일 때 그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를 위해 예루살렘 십자가 위에 앉아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셔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분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양들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큰 목자 왕이십니다. 영원히 강하시고 영원히 긍휼하시며 영원히 선하신 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200가지 이상의 양 품종이 있고 1000가지 이상의 변형이 있습니다. 양들은 크기, 모양, 색깔이 다양합니다. 우리와 같습니다. 털 색깔 다르지, 우리도 얼굴 색도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우리는 모두 동일합니다. 느리게 배우고 쉽게 길을 잃고 따라하며 의존적인 그런 양입니다. 세대별로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 뭐 베이비 부머나 X세대나 밀레니얼, Z세대, 알파세대 등 이런 세대별로 우리는 다른 세대와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80% 이상이 동일합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한테는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 어떤 일이겠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모두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좋은 뉴스는 예수님은 모두를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은 모든 민족과 세대의 양들을 이름으로 부르셨습니다. 계속해서 오라고 하십니다. 항상 개인적인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로 부르십니다. 우리는 그분께 나아가 선한 목자 왕을 알도록 그렇게 부름을 받습니다. 우리가 독립성을 버리고 예수님께 우리의 자신을 맡길 때에 언제든지 예수님 선한 목자 왕께서 우리 삶의 통치를 맡도록 초대할 때에 우리는 그분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분의 멍에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빛과 기쁨과 자유 안에서 우리는 걸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치고 과중한 짐을 지고 고생하며 무력하고 탈진한 그런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네 짐을 지고 너의 무거운 짐을 들어주리라. 내가 네 영혼을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돌보고 보호하며 회복시키리라. 이렇게 예수님은 너무나도 선하시고 또 이 모든 일을 능히 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그분께 나아가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는 이미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분들 위해서도 기도를 하고 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섬기기로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기로 결심하신 분들 위해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분들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너무나도 선하시고 좋은 목자가 우리에게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긍휼하게 바라보시고 끊임없는 자비를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너무나도 좋은 분이십니다. 너무나도 자주 우리는 우리의 멍에를 지고 우리 스스로를 힘들게 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우리 스스로 그렇게 멍에를 지고 가는 삶을 사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멍에를 우리에게 주시며 가볍고 힘이 들지 않는 이 멍에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마도 이 크리스마스 시즌 동안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쉼을 경험하신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분들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또 그분이 그런 경험을 선하시고 좋으신 목자 예수님을 경험하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주님의 제자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저에게 주님의 초대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의 삶을 주님으로부터 멀리하며 제 스스로 결정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저의 선하신 목자입니다. 저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기로 결정합니다. 저의 어둠 가운데에 빛을 부어주시고 저의 이 무거운 짐 가운데에서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저를 대신해 죽어주심을 감사하고 그 모든 저의 죄에 대해서 아버지 페이백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의 삶을 이 시간 주님께 드리오니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드리고